예레미야서 18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선지자 예레미야는 기원전 627년에서부터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586년 이후 얼마까지 유다 왕국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또 다른 별칭이 붙을 정도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예레미야의 눈물과 또 애원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랑하는 조국은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큰 재앙을 피하기 위한 그의 피눈물 나는 노력도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상할 대로 상한 상태입니다. 예레미야의 모든 힘은 소진됐고 그의 앞에는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바로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와 같은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갑니다. 그가 이르렀을 때 마침 토기장에는 농로를 돌리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토기장에는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잘 되지 않으면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었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 광경입니다.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것은 우연한 사건이거나 단순한 일상의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리에 속한 것을 가르치실 때 비유를 들어서 하신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보도록 한 이 광경, 이 역시도 하나님의 뜻과 계시가 담겨진 이를테면 사건으로서 비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기장의 행함 속에는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됩니다. 예레미야가 들어야 했던 것처럼 그 소리를 지금 우리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릇을 만들어내는 것에 관한 절대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 토기장이와 같이 그렇게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으시는 절대 주권자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이 토기장이의 비유는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 그 택함 받은 백성과의 관계를 매우 선명하게 드러내 줍니다. 먼저 토기장이는 농로에서 작업을 합니다. 이 농로라라고 하는 것은 도자기를 만드는 데 쓰이는 둥근 회전판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발로 돌리고 손으로 그 위에서는 진흙을 능숙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죠. 아무런 모양새가 없었던 진흙 한 덩어리가 어느새 토기장이의 손에서 그럴듯한 그릇으로 되어갑니다. 토기장이의 생각이 농로 위에서 그 손을 통하여 실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토기장이가 생각한 대로 그릇은 만들어지는 것이죠. 성경 안에는 이른바 이 토기장이 사상이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토기장이로서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미지는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비유로 종종 등장합니다. 창조 과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2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말씀하셨죠. 바로 토기장이와 같이 젖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것이, 그것이 결국 인류의 시작이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이미 창조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예민한 손길을 통하여 인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손길에서부터 인간을 떼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렇게 고백됩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사야 6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손길은 이렇게 창조 과정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선택하시는 과정에서도 주권적으로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언했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반문합니다. 그 반문하는 것은 결국 그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게 하신 이 실제 사건으로서 이 토기장이 비유는 또 다른 강조점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합니다. 그것은 창조와 선택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심판에서도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행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묘사됐습니까?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질 때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드시는 것, 그것으로 비유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합니다. 6절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은 분명 이스라엘의 심판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이 어떻게 예레미야에게 좌절과 절망의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소망의 말씀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창조하시고 선택하시고 세우시고 주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심판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분, 그분이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이 예레미야에게나 지금 우리에게는 가혹하게 들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새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절대 권한을 가진 이런 내용들을 접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횡포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이런 부분들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절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언제나 횡포를 부리는 것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자이시지만 그분은 또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행동은 언제나 자녀를 다루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십니다. 창조 과정이 그랬고 선택하시는 과정이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심판 과정 역시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십니다. 토기장애는 능숙한 자를 의미합니다. 초보자이거나 실험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빚으시는 최고의 토기장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작품을 못쓰게 만드시는 법이 없습니다. 가끔, 아니 자주 우리가 교만해서 스스로 토기장의 역할을 지고 자기 인생의 모양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 보려고 할 때 그럴 때 비극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망치시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다소 의아스럽게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이 만들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초보도 아니고 실험 과정도 아닌데 토기장이의 손에서 그릇이 빚어지다가 터집니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사실 이 비유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의 그 모습을 하나님과 비유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그 의도 자체가 정교하고 능숙한 기술로 자기 백성을 다루고 있는 하나님을 묘사하기 위함이라고 하면 그렇다면 이 부분 역시도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그 점토가 주인의 의도에 저항해서 스스로 무너지는 것으로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실제로 도자기 만드는 체험을 해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해보면 의도대로 되지 않을 때 터진다는 표현이 딱 어울립니다. 폭삭 무너집니다. 순식간에 망가집니다. 만드는 과정에서는 그것 자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은 익숙하지 못한 초보자들에게서나 일어나는 일이지 능숙한 사람에게서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토기장이의 손에서 잘못되는 일이 있다면 그건 전적으로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그 점토의 그 문제인 것입니다. 주인의 의도에 저항하고 있을 때이죠. 그럴 때 터지죠. 진흙이 토기장이의 의도와 뜻에 고집스럽게 저항할 때 토기장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진흙을 구석에 내버리고 밖으로 나가서 새로운 점토를 다시 사가지고 오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죠.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읽을까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 흙을 가지고 다시 만들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망쳤다고 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이런 사실을 어떻게 연결지어야 하는지를 그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좌절시키고 있는 백성이 있구나, 그가 다시 한번 확인하죠. 하나님의 손길에 저항하고 있는 백성이 있구나,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만드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너희가 내 손에 있다, 내 손 안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은 횡포요 협박이요 공포로서가 아니라 내가 이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설령 망가져 쓸모없게 되었더라도 내가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시 반죽할 것이요. 내가 저들을 다시 만질 것이다. 내가 다시 작업하실 것이다. 내가 다시 내 손으로 빚어낼 것이다. 그 일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내가 다시 그것을 만든 그것을 보고 만족할 때까지라고 그런 뜻과 내용과 목적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빚어지는 존재입니다. 내 스스로 빚지 않습니다. 진흙은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 있을 때 가장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존재의 가치는 우리가 만들어 놓는 어떤 업적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 지어져 갈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토기장이 집에서 희망과 소망을 배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릇은 터져 엉망되었지만 그 진흙이 아직 토기장이의 손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일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높은 기대감들을 다 가지고 인생을 출발하고 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인생 여정에 좌절과 패배를 맛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멋진 그릇으로 그럴듯한 자리에서 정말 귀한 그릇이 대접받는 것과 같은 그런 대접만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서는 놀람이 있고 충격이 있고 실패가 있고 방황의 순간을 겪게도 하십니다. 마치 깨진 그릇 같고 엉망된 그릇 같은 터진 그릇 같듯 그런 시간을 통과하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는 것은 그 진흙이 아직 토기장이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속에는 망가진 그릇을 하나님께서 다시 만드시는 예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야곱일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자, 강탈하는 자입니다. 그는 삐뚤어진 인생을 삽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위기를 맞기 전까지 그는 좀 많은 세월 동안 속이는 인생을 살고 또 삼촌 라반에 의해서는 속임을 당하며 사는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은 그를 도망갈 곳이 없는 구석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때까지 야곱은 항상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리고 속이는 자기 방식의 삶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마침내 그가 자기 고향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길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패배를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사기꾼이 아닌 이스라엘이라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새롭게 빚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만이 아니죠. 모세도 왕국에서 최고의 그런 교육을 받던 그 인생이 살인자의 인생이 돼서 망가진 모습으로 광야에 보내져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모세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져 갔습니다. 다윗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물리친 시대의 영웅이요 또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자였지만 그가 연속되는 어려움과 연속되는 삶의 곤고함 속에서는 그 역시도 망가지는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속에 있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빚어내십니다. 베드로도 매우 그 다혈질의 소유자였죠. 그래서 쉽게 대답하고 그 쉽게 대답한 것을 지켜내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를 예수와 함께한 제자라 이렇게 지목하는 유대인들 앞에서는 그는 철저하게 망가지는 자가 되고 맙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정말 죽을 각오도 되어 있었던 그가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자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역시도 망가진 자리에서 다시 빚어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다시 빚어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빚어지는 것을 거부하고 고집하면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농로에 올려놓으시고 빚어가시는 그 일을 다시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바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는 자리까지입니다. 그 자리는 그래서 매우 쓸모있는 자가 되는 것, 그 쓸모있는 자를 만들어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그 내용으로 하는 그런 인생으로 빚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토기장인은 완성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농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마의 불도 사용합니다. 가마의 불은 그런 불을 그 거치지 않은 그런 그릇은 그 모양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 속에서는 습기와 불순물이 다 타버립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진흙은 더 순수한 것이 되고 또 그 곁에 그 바깥에 새겨놓은 빛깔이 있거나 또는 토기에 새겨져 있는 무늬가 있으면 그것은 더 온전하게 달궈집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걸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지점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놀라운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어려움, 어떤 시험, 어떤 유혹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그 사랑의 품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손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세밀하시고 섬세하신 그 손길이 우리의 인생을 만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에게는 멸망으로 결과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이 빚어 새롭게 하시는 그 손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어떤 절망 가운데 있던,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던 여러분의 존귀함이 회복되고 그래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안에서 이루어진 인생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주를 믿고 따르고 또한 섬기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 살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손에 빚어져가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댄 흔적이 드러나고 증거되고 나타나는 그런 귀한 인생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사로잡힘으로 우리의 미련함조차도 세상의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걸작품으로서 귀하고 복된 인생 살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